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3.1절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는 이른 오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상 기자, 뒤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태극기도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앞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안국역에서 이쪽 방향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시민 대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참가 인원만 약 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인데 대규모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3.1절을 맞아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모습입니다. 태극기는 그동안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주로 보였었는데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 국경일에 태극기의 상징성을 되찾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뭐 상징과 같은 존재잖아요. 106년 전 그 선조들이 태극기를 휘날렸을 때 심정, 그 심정을 마음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태극기의 사용이 조금 왜곡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법 질서를 흐트리는 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린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태극기 의미가 좀 폐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또 머리에 꽂고 왔습니다. 3.1절을 맞아서 한 번 더 의미를 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도 왔다고요?
네, 이곳에선 3시간 전쯤 야당 5개 당 대표들이 모여서 차례로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 소식을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표님들께 오늘 오전 3.1절 기념식에 모였던 야당 대표들이 오후 안국동 집회에서 다시 만나 함께 무대로 오릅니다. 다섯 야당이 공동 개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대표들은 차례대로 연단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빈입니다.
야오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다섯 야당은 지난달 19일 내란 종식 원탁회의를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대통령 조기 퇴진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오당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든든합니다.
내란 세력의 책임자들 모두를 진정으로 발본색원하고 처벌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깁시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주도로 통합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촉구를 위해 모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광복군들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안국역 집회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다가올수록 야권이 함께 조기 퇴진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겁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주당은 다음 주 주말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집회가 오후 일찍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점심 무렵부터 이곳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더 일찍 열렸던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2시쯤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켓과 태극기를 나눠받고 안국역부터 광화문 방향 길가를 가득 메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중간에 비도 내려서 다수 어수선했지만 다행히 큰 소란 없이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충돌 우려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경찰도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선 큰 충돌이나 신고 접수가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구간에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경찰도 경각심을 굉장히 높였었는데요. 오늘 서울 일대에 기동대 97개 부대와 경력 6,400명을 동원했고 경찰버스 230대가량을 차벽으로 배치해 각 구역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집회 행진이 오후 8시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전히 긴장감은 높은 분위기입니다. 광화문에서 JTBC 김산희입니다.
네, 탄핵 반대 집회도 서울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정광훈 씨는 예고한 대로 광화문에서 헌재 등을 공격했고 여의도에선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을 앞세운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광화문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이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낮부터 이곳에서 저희 취재진이 집회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 기각하라고 외쳤고요. 무대에 오른 시민들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서 원색적인 욕설이나 거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일부 단체는 오늘 오후 2시쯤에 행진도 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인 저녁 7시에 집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무효!
입법독재 반대!
언제 공수처 허선과 해체!
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정광훈 씨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발언을 오늘도 이어갔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오후 4시 반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전 씨는 오늘도 헌법기관을 해체하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장난치고 있는데 8명의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과 공수처를 향해선 협박성 발언도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깜빵 나기 전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이놈들여 다 감방에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You agree with this.
인간들도 아니야 이 자식들이.
전 씨는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 있는 국회의원들 300명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저 300명 국회를 해체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국민을 거론하며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없애야 한다는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엔 3.1운동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는데 3.1절 106주년인 오늘도 전 씨는 헌법기관을 파괴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증인도 안 받아주고.
선관위 점검을 주도했던 국정원 전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헌재에 나와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선 오후 1시부터 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여당 국회의 의원 등이 참석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 씨는 선관위를 또다시 겨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공무원 학교 하려고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다들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모 찬스, 친척 찬스로 합격한다면.
이번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두 쪽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광훈 씨는 이런 상황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여의도파를 비난해온 바 있습니다.
네. 혹시 충돌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특별한 충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전체적으로 6만여 명, 여의도엔 4만 5천여 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서울 광화문역에는 한때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세종대로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참여해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집회 참여가 아니라고 했지만 원내 주요 의원들이 나서서 극성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파 독재설과 북한 지령설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주장했습니다.
곳곳에 암약하는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도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 조선노동당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붕괴를 꿈꾸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첫째 좌파 사막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옹호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깨어나셔서 이곳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외친 자유의 함성을
여러분 최종 진술하는 거 들으셨죠? 저는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북한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 수인 행사를 하고 있고 법원과 헌재는 우리 법연구회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국가기관 대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해보니 우리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불공정.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참석했고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집회에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정치인들의 발언,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핵심 목소리는 역시 탄핵 반대였는데 그 이상을 암시하는 발언들도 있었죠?
네,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태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 헌법재판소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한쪽 선수와 짜고 힌트를 주고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답정너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위의 헌법재판소는 안 됩니다. 헌재를 해체하라!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많았네요.
네, 그대로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될 정도로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고요. 또 성향, 또 출신에 대한 가짜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른바 탄핵 불복을 미리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도 직접 집회에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도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물론이고 내란죄 수사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불법 체포로 이 순간까지 샤디찬 구치소 독방에 갇혀 계십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권, 그러니까 체포권이 없다. 수사권 자체를 부정을 한 것인데
네.
공수처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또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확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헌재와 공수처 모든 걸 부정하면서도 근데 이제 법치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
네, 기본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져서 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인데 정작 법치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법은 대통령을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다!
네, 역시 탄핵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헌법재판관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넘어서서 아예 누구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 자체를 무시한 것이고 또 국민주권까지도 부정하는 법치에 굉장히 어긋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의 집회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도 있었다고요?
네, 이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이 헌재를 탄핵 인용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근데 뭐 앞서도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의도 집회에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37명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당은 당 차원에서 간 게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로 개인 판단에 의해서 간 것인데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갔으니까 문제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그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과연 부합하는 발언을 했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각종 수익 사업도 이루어집니다. 전 씨 측이 운영하는 알뜰폰 판매 업체 부스가 차려져 있고 또 집회 연단에선 공개적으로 헌금도 요구합니다.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선 이렇게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는 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강훈 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주 정체가 불분명한 수익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대전교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집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자 초록색 천막이 눈에 띕니다. 천막에는 알뜰폰 판매업체 퍼스트 모바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합니다.
홍신사가 이동하면 신규 구경하면 천막은 무료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애들 학교 들어가면 KT 알뜰폰으로 홍신사가 이동하면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 있을 때 300만 원 보상도 받고 그래요.
해당 업체는 전광훈 씨 가족과 측근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회 연단에서는 전 씨의 측근 조우행 씨가 대놓고 헌금을 요구합니다.
설교 끝나면 헌금 하는 거예요, 헌금. 여기 찬양단한테도 어저께 200만 원 쐈어. 왜 이래? 1억 하라고 나눌 테니까 거기서 10분지 1, 100분지 1만 해요. 그럼 얼마요? 그것도 모르지, 100만 원.
곳곳에 헌금 주머니가 눈에 띄고 참가자 몇몇이 돈을 집어넣습니다. 헌금의 사용처는 전 씨가 모두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집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특히 어르신들에게 7개 가족 회사와 관련된 그런 가입 신청서를 받고 수익 구조 카르텔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씨 일가는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단계 형식의 그런 회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구조인데요. 그 피해가 60, 70, 80대 어르신들의 노후 생계자금까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이 참가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저희 취재진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입니다. 대학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개헌 이후 우리가 깨어났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대학생이 모였다고 했는데 태극기나 성조기를 든 어르신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검증해야 한다. 당당하게 나가시죠.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엔 이른바 중앙선관위 중국 간첩이란 허위 정보를 유포한 모 신문 구독 신청서가 쌓여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탄핵 찬성 유튜버 간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고 인터뷰가 진행 중인데 곳곳에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살아나야 됩니다. 기각돼야 됩니다.
집회 참가자가 그만하라고 말려보지만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급기야 취재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자 이 인터뷰를 막겠다고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취재진을 향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 그리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최 대행이 언급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이라도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세 삼창을 한 뒤 여야 지도부와 인사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이유로 최 대행과 여야가 같이 참석하는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뒤 첫 만남입니다. 최 대행도 야당 지도부도 아무 말 없이 짧게 악수만 했습니다. 최 대행은 탄핵 전국임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통합의 기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구인 재판관 체제로 온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히고 계엄군 장갑차에 맞선 시민들의 모습에서 3.1운동 정신을 찾았습니다. 우 의장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의 성적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한국 정치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연구소가 각국 민주주의를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민주주의 지수. 한국은 7.75점을 받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이 넘으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관련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치 문화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 167개국 중 순위는 32위. 전년보다 무려 10계단 떨어졌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순입니다. 이전까지는 4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었습니다. 하락 이유에 대해 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약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특히 계엄 이후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문제가 노출되면서 폭력과 사회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계엄 여파가 이어져 정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과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1.08점을 받아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수출 부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반도체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 감소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이어온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수출액이 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도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1년 새 반토막이 나는 등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입니다.
범용 반도체는 이제 뭐 작년 말부터 해서 계약 금액이 계속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중국 제품들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수요 자체가 그전부터 크게 늘어난 상태도 아니었고
계절적으로 비수기를 맞기도 했지만 앞으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콕 집어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일부터는 중국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가전 소비가 쪼그라들 경우 한국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요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월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 1%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솔입니다.
공청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이틀 동안 출장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엔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연구소 관계자들도 조사할 계획인데 수사가 곧 정치권으로 확대될 거란 분석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인 명태균 씨를 조사했습니다. 첫날에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한 검찰은 이틀 차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진술을 제시하며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상황을 물어본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는지 확인한 겁니다. 또 명 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명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갑니다. 오는 5일엔 공천 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 6일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중 강 씨는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전달받은 사건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공표용은 이제 500개 만약에 표본 500개 하면은 부가세 별도에서 250.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오더 받아갖고 강 실장한테 얘기하면 강 실장이 그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은 두 사람의 조사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비용 전달 과정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들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와 함께 관련 수사를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3.1절마다 등장하는 폭주족들이 어젯밤에도 어김없이 굉음을 내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경찰은 특별 단속으로 밤사이 7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10여 대가 경적을 울리며 줄지어 교차로로 들어옵니다. 원을 그리며 주변을 빙글빙글 돕니다. 구경꾼까지 도로로 뛰어들어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퀴를 요란한 조명으로 치장하고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은 심야 주택가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1, 2차로를 모두 막아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오거리도 휘졌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 지시봉 같은 경우도 이제 체가고 순찰차랑 이제 아무래도 차들은 그 오토바이처럼 좁은 길을 지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좁은 길로도 막 경적 울리면서
어젯밤 서울과 광주, 대구,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폭주족이 출몰했습니다. 경찰은 아침까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암행순찰팀과 기동순찰대 등 2,700여 명을 배치해 난폭운전과 불법 개조 등 750건가량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보다 200건 넘게 많습니다.
주직결제에서는 아예 도로를 차단하면서 단속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는 거는 이제 사이카하고 암행에서 해서
어젯밤 11시쯤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의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장판 관련 제품이 쌓인 창고에서 불이 난 탓에 짙은 연기가 주위를 뒤덮어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협상은커녕 외교적 참사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해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꾼 건 이 질문이었습니다.
They are worried that you align yourself too much with Putin. What's your message for them?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편이라며 논란을 일축했고 펜스 부통령도 외교일 뿐이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외교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He broke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prisoners.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And do you think that it's respectful to come to the Oval Off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ttack the administration that is trying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your country?
러시아가 미국에도 위협이 될 거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도 발끈했습니다.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두 정상의 충돌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준비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And that's not a nice thing. I'll be honest, that's not a nice thing. All right, I think we've seen enough. What do you think? This is going to be great television, I will say that.
광물 협정 체결과 기자회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심 초대도 받지 못한 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계속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심을 표시하며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이번 회담을 외교적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 중인 이탈리아 로마 제멜리 병원 앞에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단발성 호흡 곤란을 겪어 호흡을 돕는 기계장치를 사용했다는 성명을 교황청이 어제 냈습니다. 교황청은 기관지 염이 양쪽 폐렴으로 악화되며 교황이 2주 넘게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 담장 너머로 화염병을 던집니다. 일부 시민들은 피 흘린 채 주저앉아 있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쏩니다. 어제 그리스 전역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며 57명이 숨졌는데 정부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소홀하다는 게 시위대 주장입니다. 보야니치가 찬 중거리 슛이 오른쪽 골대를 맞춘 이 순간 전북의 간담이 서늘해졌는데요. 울산의 보야니치는 기어이 골망을 흔들며 올 시즌 첫 현대가 더비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강등팀 더비인 수원과 인천의 대결에서는 무더기 퇴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후반 20분, 보야니치가 오른발로 때린 공이 위쪽 골대를 스친 뒤 골망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수비와의 거리가 벌어진 걸 놓치지 않은 환상적인 슈팅은 골키퍼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0의 균형을 깬 이 골은 울산의 승리를 안긴 결승골이 됐습니다. 전북에겐 이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오른쪽을 뚫고 달려가 만든 콤파뇨의 슛과 경기 종료 직전 때린 김진규의 중거리 슛이 모두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K리그2에서도 이어진 혈투는 명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6분, 오른발 크로스로 올라온 공을 인천의 무고사가 머리로 절묘하게 돌리자 골망에 그대로 빨려들어갑니다. 후반 23분엔 무고사가 정확히 찔러넣은 패스를 김성민이 침착하게 왼발로 감아차며 연속골을 뽑아냈습니다. K리그2로 강등당한 수원과 인천의 경기는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리며 전좌석 매진을 기록했는데 치열함을 증명하듯 사상 처음 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전반 25분 인천 문지환이 거친 태클로 레드카드를 받더니 8분 뒤엔 수원 이기재가, 전반 추가 시간 5분엔 다시 수원 권한규가 경고 누적으로 잇따라 퇴장을 당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 전반에만 선수 3명이 퇴장당한 건 처음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 영동과 제주도에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에 이르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차갑고 습한 동풍이 동반되며 비가 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에 최고 5cm, 강원 산지엔 70cm 이상의 폭설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 꽃샘추위도 찾아올 걸로 예보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